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또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다음 달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이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일본인 납북자 가족들을 면담한 자리에서 다음 달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며 납북자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납북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핵심 관심사인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미국 정상회담에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뒤로 밀리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02년 북한은 과거 1970년과 80년세 일본인 13명을 납치했다고 인정했고 이 가운데 5명을 송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수백 명의 일본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독도, 일본명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하자 한국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고등학교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으로 가르치도록 하는 내용의 학습 지도 요령을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의 학습 지도 요령 개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학습 지도 요령에는 러시아와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북방 영토, 러시아명 쿠릴열도에 대해서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가르치도록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자국 주재 미국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국 영사관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어제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외교관 60명은 다음 달 5일까지 러시아를 떠나야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미국 영사관은 이틀 내에 업무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러시아는 미국 외교관 60명을 포함해 서방 외교관 150명을 추방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의 전직 스파이 독살 시도 사건에 대응해 러시아 외교관 60명을 추방하고 시애틀 주재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서 신경화학무기 공격을 받고 아버지와 함께 병원에 입원했던 율리아 스크리팔 씨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병원 측이 밝혔습니다.
워싱턴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한국과의 자유무역 협정 FTA 최종 합의를 유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하면서 이것이 매우 강력한 협상 카드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확실히 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과 훌륭한 합의를 얻어냈고 한국도 잘했지만 잠시 그 합의를 연기할 것 같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은 28일 FTA 개정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며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오늘 팔레스타인 농민 한 명이 이스라엘군의 포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전날 밤 팔레스타인 남성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국경 근처에서 이스라엘군 탱크에서 발사된 포탄으로 인해 숨졌고 다른 한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숨진 농민이 당시 농작물을 거두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수상한 사람들이 보안 장벽에 접근해 미심쩍은 행동을 하기 시작해 발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농민 사망 이후 시위대 수천 명이 이스라엘 국경 방향으로 행진을 벌였고 이 가운데 수십 명이 이스라엘군의 총격으로 부상당했다고 팔레스타인 당국이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대규모 사회기반 시설 투자 계획에 대해 중간선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하이오주에서 연설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지난 반세기 동안 최대 규모의 사회기반 시설 투자 계획안 승인을 위해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이 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중간선거 이후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며 그리 시간이 길지 않고 하지만 우리는 이 사회기반 시설 계획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3월 30일 금요일 비오에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에 진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하고 미국도 선의를 갖고 북한과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낙관론을 갖고 있으나 경계도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비, 산지에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0도에서 7도, 낮 최고는 6도에서 19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와 관련해 진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선의를 갖고 북한과의 만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더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비핵화와 관련해 진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stated to South Korea certainly and to China that it is committed to denuclearization.
노어트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말한 비핵화와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에 차이가 없느냐는 지적에 북한은 한국과 중국에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북한과 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북한이 진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이 미국이 북한과 마주 앉아 회담할 수 있는 상황에 가까워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move, that meeting overall that was announced betwee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North Korea just moves us closer.
이어 미국은 이 모든 것에 현실적이며 국무부는 북한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특히 미국이 전폭적인 신뢰와 선의를 갖고 이를 추진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re going ahead in full faith and good faith. We've had lots of conversations with Republic of Korea about the contents of that meeting.
미국은 한국이 북한과 가진 만남과 논의 내용들에 대해 한국과 많은 대화를 나눠왔다는 설명입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북한에 대한 압박 캠페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And we believe overall that the pressure campaign is working. It's one that I've talked about so many times up here, and we're proud of that pressure campaign in so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압박 캠페인에 동참하고 탄도미사일과 핵실험과 관련해 북한 정권 내부의 불안정 요소를 인식했다는 겁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에 그런 점을 이해하고 있고 미국도 회담에 대해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understand their skepticism. We are being realistic too about this meeting, but that doesn't mean that we won't go ahead and plan a meeting to have these conversations.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노어트 대변인은 이날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진행해온 북한과의 대화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이 현 상황에 이르는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또 미국은 앞으로 열릴 회담들에 대해 한국과 꾸준히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이런 회담들이 열리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과 미국은 한국과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이어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을 아직 갖고 있지는 않지만 가까운 미래에 열리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해 대북 영향력을 다시 강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중국이 북한에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과 관련해 미국과 다른 많은 나라들의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화 등을 비롯한 최근 진전 상황들에 대해서는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훈련 기간 중 한국 내 미국 민간인 일부를 철수할 계획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아무런 정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I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that. We stay very vigilant.
화이트 대변인은 그러나 국방부는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군 기관지인 성조지는 다음 달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최악의 악몽 시나리오가 전개될 경우에 대비한 대규모 철수 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보도했었습니다. 또 이번 작전에 민간인 지원자 100명이 선발돼 미국 본토까지 탈출시키는 작전이 포함됐다며 민간인들이 미 본토까지 수송되는 경우는 사상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화이트 대변인은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밝혔듯 북한과의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를 이끌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As the secretary had said earlier, as these talks go on, we want the people who are involved in those talks to lead them.
화이트 대변인은 또 국방부는 현재 진전 상황에 대해 신중한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밝힌 비핵화 관련 발언이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5월에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예, 중국 관영 매체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남한과 미국이 평화 실현을 위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의 노력에 선의로 응답하고 평화와 안전의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왜 파장을 빚고 있는 건가요?
예, 평화 실현을 위한 단계적인 조치는 단계적인 비핵화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 비핵화 구상과 다르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실패한 과거의 사례를 되풀이하려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계적인 비핵화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북핵 6자 회담에서 합의한 9.19 공동성명에 따른 비핵화 방식입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진전을 이루는 데 맞춰서 미국 등 나머지 5개 나라가 그에 대한 보상으로 에너지와 경제 협력, 평화 체제 등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비핵화 조치와 보상 제공이 각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데요. 공동성명은 이것을 행동 대 행동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합의가 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예, 북한이 보상만 받아 챙기고 비핵화 조치는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지적입니다. 물론 북한은 이런 주장을 반박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단계적 비핵화 발언도 보상과 관련한 조건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비핵화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어떤가요?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힌 건 없습니다. 다만 시간을 끌지 않고 신속하게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되는 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된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대사가 강조해온 리비아식 북핵 해법입니다. 이 방식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이 핵심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볼튼 보좌관의 이런 견해를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택할지 주목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국무부의 반응이 있었죠?
예,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에 중요한 건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와 선의를 갖고 북한과의 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침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남한과 미국의 선의를 요구한 것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일부에서는 일괄 타결 방식을 많이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어떤 건가요?
예, 미국과 북한이 서로 원하는 것을 제시하고 이를 다 함께 묶어서 합의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미국이 원하는 건 비핵화이고 북한이 원하는 건 경제 지원, 평화협정 체결, 국교 수립 등이라면 이것들을 한 바구니에 넣어서 합의하는 겁니다.
일괄 타결이란 게 단계적 비핵화와는 배치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괄 타결을 하더라도 실제 조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서 확실한 비핵화를 다짐받으려 할 겁니다. 김 위원장은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할 텐데요. 두 정상이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면 그게 일괄 타결입니다. 하지만 이 합의를 실행하려면 실무 차원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로드맵이 필요하고 이 절차를 단계적 비핵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은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인가요?
그보다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단기간에 비핵화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에 북한의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시한을 정하되 그 시한을 아주 짧게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북한과 합의에 이를 때까지 제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에 관한 입장은 한국의 정우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달 초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뒤 발표한 보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북한이 그들의 언사를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때까지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최악을 예상해야 한다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의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혜택만 받고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과거의 행동을 되풀이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베이컨 의원을 이재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To probably give them more power in negoti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o give them more leverage.
지렛대를 확보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더 많은 힘과 영향력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북한의 주요 후원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김정은을 초청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You know, I'm not sure. I know North Korea's traditionally been an ally, and
중국의 의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은 중국의 전통적 동맹국이었고 미국과 중국은 적국은 아니어도 경쟁국 관계에 있는데요. 오랜 동맹국인 북한을 저버리지 않고 싶었던 게 중국의 속내일 수도 있지만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이 결국 중국에도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중국도 북한을 비핵화하는데 미국과 협력하길 기대합니다. 북한의 핵은 미국과 한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t seems like it works to North Korea's advantage to have had this meeting. Gives them less feeling of isolation.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이 전보다 더 고립돼 보이니까요. 김정은은 또 이제 덜 고립됐다고 느끼고 있을 겁니다. 결국 북중 정상회담이 김정은의 협상을 더 수월하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단계적인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이 생각하는 비핵화 조치와 차이가 있어 타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요.
They'll tell them what that really means, but we know in the past North Korea has asked America and South Korea, Japan to maybe.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북한이 말하게 될 텐데요. 그러나 과거 북한은 미국과 한국, 일본에 비핵화 약속을 대가로 제재와 경제 압박을 낮춰달라고 요구했었지만 약속을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핵미사일 개발을 더 밀고 나갔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혜택을 달라고 요구한 뒤 그 대가로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해야 합니다. 북한은 이런 행동을 20여 년 동안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북한의 이런 행동은 김정은의 특징 또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과거 김정일이 그랬던 것처럼요.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대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One that we got to maintain and step up economic sanctions and pressure against North Korea.
먼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절대 물러서선 안 됩니다. 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미국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서야지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쪽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 압박을 가하려면 중국도 압박해야 합니다.
북한이 완전히 비핵화할 때까지 제재 완화 등 단계적인 대가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뜻인가요?
I wouldn't do any relaxation until North Korea denuclearizes. And you know, like when Libya.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어떤 것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리비아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 그들은 실제로 핵 관련 역량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북한도 미국이 검증할 수 있도록 리비아의 사례와 유사한 방식으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다면 미국은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은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 뒤에야 제공돼야 합니다. 그 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에겐 대가 없이 무엇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내놓지 않을 테니까요.
리비아의 사례를 언급하셨는데요. 김정은은 리비아의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비핵화 이후 축출돼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There is a legitimate concern there because I don't know that I think that was not a wise move that President Obama
타당한 우려라고 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를 상대로 한 결정은 현명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리비아는 거의 실패한 나라입니다. 미국도 이 부분엔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리비아를 상대로 한 외교적, 국제적 행동은 현명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이 교훈으로 삼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과거처럼 실패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I think it's scary. North Korea has 60 nuclear weapons. They have chemical weapons. They have nerve agents.
무서운 일입니다. 북한은 60개의 핵무기와 화학무기, 신경작용제 등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화가 실패할 경우 북한이 치르게 될 대가는 끔찍할 겁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역량을 개발하고 있고 김정은은 불안정한 지도자입니다. 때문에 미국은 북한의 위협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실패할 경우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우려됩니다.
북한과의 대화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낙관하십니까?
I don't give it the highest odds, but I'm always optimistic. But to be honest, Kim Jong-un
성공할 확률이 최고 수준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저는 항상 낙관적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 김정은과 김정일, 김일성은 그동안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직한 협상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아마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은 최악을 예상해야 할 겁니다. 최악을 예상하긴 하나 최선을 다해야겠죠.
단 베이컨 공화당 하원 의원으로부터 북중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이종훈 기자였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10개국이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핵실험을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면서 핵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6차례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다음 달 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2020년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 준비위원회 2차 회의에 제출됐습니다. 호주와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 10개국으로 구성된 비엔나 10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가 아직 발효되지 않았지만 핵실험 중단과 유엔은 사실상 국제규범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21세기에 유일하게 핵실험 중단과 유예에 역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목표와 목적을 약화시키는 북한의 핵실험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실험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와 핵폭발을 탐지할 효과적인 국제적 감독 검증 체제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핵실험들을 포함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 복귀와 IAEA 안전조치의 재도입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핵확산 금지 조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NPT 평가회의는 5년마다 개최되고 있으며 다음 회의는 2020년에 열립니다. 이 회의를 위한 준비위원회는 오는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제네바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의 전직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이 표명한 비핵화 의지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비핵화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에 참여했던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전혀 새로운 수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김 위원장이 말한 동시적 조치는 6자회담에서 논의했던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t could be synchronous means action for action, which we did in the six-party process.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힐 전 차관보는 2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북한이 검증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조건을 따르는 등 비핵화에 대해 진지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차 회담이 교착상태에 처한 이유는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 회담 차석대표도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논의할 준비가 됐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도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North Korea is making it clear, at least Kim Jong-un is making it clear that he's prepared to discuss.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선 체제 안정과 평화로운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6자 회담 당시 행동 대 행동 원칙처럼 상호 행동을 원한다는 겁니다. 1994년 미북 제네바 합의에 참가했던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조건을 충족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I think some of the conditions will be very difficult to meet. For example, a peace treaty to end the Korean War.
북한은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 협정이나 경제와 에너지 지원, 제재 완화와 미한 동맹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이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는 현재 상황은 과거 협상이 이뤄지던 1994년, 2005년, 2007년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We are now right back where we were in February 2007, in September of 2005, and in October of 1994.
미국은 비핵화의 대가로 보상과 지원, 정당성 등을 제공한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고 미국이 더 줄 수 있는 것도 없다는 지적입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건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에 대해서는 북한은 피해자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당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North Korea is not the victim. North Korea is the guilty party here.
북한은 모든 국제사회의 약속을 포함해 미국과의 과거 핵 합의 등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에 나섰다는 겁니다. 반면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리비아 상황 역시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시설들을 포기한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The Libyan case was also action for action because Libya gave up his nuclear facilities.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리비아에 무아마르 가다피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은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조치를 원하는 가운데 열릴 미북 정상회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에서 협박과 약속을 통해 단번에 비핵화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한다면 매우 실망한 채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f President Trump really believes that he is going to go to this meeting and achieve nuclear disarmament,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비핵화에 대한 본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회담을 위해선 비핵화에 대한 견해 차이 등에 대한 분석을 비롯한 준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현재 처한 상황 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을 멈추고 검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If one wants comprehensive denuclearization, you have to start from where we are today, which means we have to stop everything North Korea.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완전한 비핵화는 하룻밤 사이에 이뤄낼 수 없다며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 처한 상황에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인들 절대 과반수는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NN 방송이 22일부터 닷새 동안 미국인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2%가 트럼프 대통령의 미북 정상회담 결정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1%로 찬성 의견의 정확히 절반에 그쳤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공화당 지지자의 82%, 민주당 지지자 38%가 정상회담에 찬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43%가 그렇다고 답해 지난 11월 조사 당시 35%에서 8%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폭스뉴스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명 가운데 6명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응답자는 30%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응답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7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핵포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16%에 그쳤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 대학이 지난주 실시해 2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도 미북 정상회담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48%로 부정적인 응답자 29%를 압도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누가 승자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42%가 트럼프 대통령, 26%는 김 위원장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5월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소식에 미국인들의 북핵 위협 공포감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N 방송 설문조사에서는 북한을 미국에 대한 즉각적 위협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39%로 지난해 9월의 50%에서 11%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공동조사에서도 북핵 위협을 매우 걱정한다는 응답자는 50%로 지난해 10월 69%에서 19%포인트 줄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군사행동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도 지난해 조사보다 평균 10%포인트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CNN 방송의 설문조사에서는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63%로 지난해 10월 조사 때보다 20%포인트 늘어났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도 외교적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응답자가 42%로 지난 10월의 34%에서 8%포인트 늘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과 북한 간 교역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미북 교역액은 전년도에 비해 98%가 줄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이후 미북 교역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상무부 산하 인구통계국의 제이슨 진드리치 연구원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미북 교역액은 총 2,660달러로 모두 1월 한 달 동안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The only thing being sent were two magnetic tape recordings and that is reported in number of units.
지난해 미국에서 북한에 들어간 물품은 1월에 반출된 $2,660 상당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미리 녹음된 CD, 테이프 등이 전부라는 설명입니다. 진드리치 연구원은 이 기간 미국이 북한에서 수입한 실적은 전혀 없고 전액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출로 잡혔지만 대부분 인도적 지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북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도 지난해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 지난해 2월부터 연말까지 미국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물품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미국 상무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미북 간 교역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한 해 미북 교역액 $2,660는 전년도인 2016년에 $139,334에 비해 무려 98% 감소한 겁니다. 이런 수치는 2015년 400만 달러, 2014년 2,400만 달러, 2013년 66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던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진데리치 연구원은 미북 교역이 크게 감소한 것은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reason for that, it may be sanctions, it may be other reasons, but these are the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5와 1874호, 2270호, 2321호 등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와 수출 통제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과 재수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품목은 재무부 산업안보국이 건마다 심사하며 사치품과 무기, 핵과 미사일 확산 관련 물품 등 국가 안보상 통제되는 물품은 대북 수출이 전면 금지돼 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의 아들 김솔 씨는 국무부로부터 아버지 석방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솔 씨는 21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아버지와 다른 두 명의 억류 미국인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덕 씨는 지난해 4월 평양과학기술대에서 한 달 동안 초빙 교수로 회계학을 가르치고 북한을 떠나려다 공항에서 붙잡힌 뒤 억류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기로 하면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이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위한 협상을 돕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런 소식들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I'm hopeful. I didn't hear much about my dad. And so, you know,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많이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정보를 듣게 되는 건 아버지에 관해 더 많은 걸 들었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양측이 대화 용의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Our family, we take it day by day.
저희 가족은 하루하루 견디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상황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죠.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아버지이자 어머니의 남편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부로부터 별도로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The last I heard about my dad from the State Department was last.
국무부에서 아버지에 관해 마지막으로 들은 건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그때 국무부의 조셉 윤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원비어 씨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서 억류된 미국인들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저는 국무부와 매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아버지 석방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정보에 관해서는 제가 들을 수 없는 규칙과 규정들이 있죠.
그동안 국무부로부터는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I asked them for advice. I asked what can I do?
국무부에 조언을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누구를 만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게 뭔지 등을 물었죠.
북한에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나 의약품 같은 것들을 보내신 적이 있으신가요?
Yeah, we did send letters. We had friends and
네,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고 싶어하는 친구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모아서 국무부와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들이 아버지에게 전달됐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언제입니까?
If it's specifically about my dad, it was in June.
구체적으로 아버지에 관한 소식을 들은 게 조세빈 대표가 모든 억류 미국인들을 만날 수 있었던 지난해 6월입니다. 그때 윤 대표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윤 대표는 아버지가 건강해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김설 씨도 아버지와 함께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의 경험은 어땠습니까?
So I went as a TA with my dad when he was at post.
아버지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 가실 때 저는 조교로 갔었습니다. 조교 생활은 제게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방과 후엔 운동도 함께 했고요.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아버지 등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석방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The timing felt like it was a good timing to release the video.
시기 자체가 캠페인 동영상을 공개하기 좋은 때였습니다. 평창의 평자는 평화를 의미하는데요. 저희는 문제를 제기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북한도 참가를 하고 다른 나라들 사이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좋은 때라고 생각했죠.
이 캠페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I think the response was good. Personally, yeah.
제 생각엔 반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다가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저희 동영상과 트윗을 공유했습니다. 제겐 매우 고무적이었죠.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시간을 내서 신경을 써주고 또 저의 메시지를 듣고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아버지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떤 점을 당부하고 싶으신가요?
Well, I guess first I'm thankful that President Trump is going to have the summit in May.
먼저 5월에 정상회담을 가질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두 명의 미국인 억류자 문제가 제기되길 저는 기대합니다. 이 문제가 정상회담 전이라도 제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아버지와 다른 두 명의 억류자들이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We miss him a lot. I love him.
아버지, 우린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곧 할아버지가 된다는 사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곧 다시 아버지를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북한에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김상덕 씨의 아들 김솔 씨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자국 내에서 공관 임대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북한 대사관의 불법 행위 중단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계약 해지를 약속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업체들에는 추가적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폴란드는 바르샤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불법 임대 활동이 중단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 사실을 거듭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현재 관련 기관과 북한 대사관의 불법 행위를 끝내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외무부는 또 이달 중순에 아직 외교 공관을 임대하고 있는 업체들에 즉각 계약을 해지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공관을 사용하고 있는 가장 큰 업체 가운데 한 곳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약속받았다며 외무부는 관련 부서와 이후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적법한 조치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주재 북한 대사관이 불법 임대 사업을 통해 매년 미화 30만 달러를 벌어들인 사실이 드러난 것은 지난 2016년 12월입니다. 그동안 폴란드는 북한 대사관에 외교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 반환 요청과 대사관에 주소지를 둔 업체들에 대한 사업체 등록 말소, 대사관 부지에 입주한 업체들의 임대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16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바르샤바 주재 자국 대사관을 이용해 불법 외화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보고서는 북한이 파키스탄에서 외교나 영사활동 목적이 아닌 상업용으로 외교부지를 임대하고 있고 폴란드와 불가리아, 독일, 루마니아 등에서도 불법 임대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곡물이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밀가루 수입이 대부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올해 2월 중국으로부터 총 12,022톤의 곡물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N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 연구원장이 중국 해관 총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1,275톤의 곡물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9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밀가루가 대부분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2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1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밀가루를 제외한 옥수수와 쌀, 전분, 두류 등 다른 곡물의 수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권 원장은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제재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기본적인 그 충격은 제재의 영향입니다. 북한에서 생산되는 그 쌀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이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쌀 소비가 부족하니까 그것만 해도 지금 되는 거고 그 정도로 쌀 소비가 줄었다는 거죠.
주민들의 소득 수준이 줄어 쌀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아 값이 비교적 싼 곡물인 밀가루를 선호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지타운 대학의 윌리엄 브라운 교수도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쌀 수입을 전혀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대북 제재로 인한 수출 감소로 쌀을 구매할 여력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guess what it probably means is the North Koreans can't afford to buy it. Which makes sense because their exports are down.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대중국 수출액이 감소한 것과 쌀을 전혀 수입하지 않은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한국무역협회의 북중교역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달 대중국 수출은 885만 3,520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2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규모입니다. 권 원장은 특히 지난해 5월 이후 밀가루 수입 규모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는 무엇보다 지난해 가뭄의 영향으로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평가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이모작 작물인 밀과 보리 6만 톤과 감자 25만 톤 등 총 31만 톤의 이모작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44만 7천 톤을 수확했던 2016년에 비해 31% 감소한 규모입니다. 권 원장은 또 대북 제재 영향으로 석탄이나 철광석, 섬유, 수산물 등 수출 활동이 제대로 안 되면서 시장에서 활력이 줄고 여기에 기대 장사하던 주민들이 음식 쪽으로 눈을 돌리면서 주재료인 밀가루 수요가 증가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그 제재 영향으로 수출이 이제 길이 막혀 버리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게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하다 보니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음식 장소로 많이 돌아서지 않았겠느냐. 거기서 생기는 그 밀가루 수요가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는데 이건 둘 다 이제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은.
권 원장은 이 밖에 북한에서 여유 있는 주민들이 빵이나 피자 등을 선호해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의 수요가 증가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난 2월 총 1,595톤의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이는 전달 2,267톤을 수입했던 것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체육 강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29일 사흘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IOC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흐 위원장이 북한의 스포츠 발전과 북한 선수들의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바흐 위원장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김 위원장은 2011년 12월 집권한 이래 체육 분야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신년사 내용입니다.
온 나라가 체육 열기로 끓게 하고 체육인들이 국제경기들에서 광합기를 더 높이 휘날리며 체육강국 건설의 전망을 열어나가야 합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마식령 스키장과 평양 문수물놀이장, 평양 미림 승마구락부, 평양 국제축구학교 등을 건설했습니다. 또한 북한 전역에 수영장과 배구장, 롤러스케이트장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육경기를 수시로 열었습니다. 이와 함께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는 물론 수영과 역도 세계선수권대회 등 다양한 국제대회에도 적극 참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3월에만도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와 월드컵 세계 체조대회 등 두 개 국제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국제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도 늘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2012년 런던과 2016년 리우데자네이로 하계 패럴림픽에 참가한 데 이어 올해는 평창에서 열린 동계 패럴림픽에도 사상 처음 참가하는 등 장애인 운동 선수들의 국제대회 참가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제대회 유치에 떠나서 2018 세계 주니어 역도 선수권 대회 개최권을 따냈습니다. 북한이 아시아 차원이 아닌 세계 대회를 유치한 건 1979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 이후 처음입니다. 하지만 국제역도연맹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개최국을 북한에서 우즈베키스탄으로 변경하면서 실제 개최는 무산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움직임이 순수한 스포츠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Dictators often try to use international sports to bolster their international reputation.
정치와 스포츠의 연관 관계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미국 다트머스 대학의 앤드류 버터리 박사는 최근 BOA에 독재자들이 종종 국제적 평판을 개선하고 국민들을 민족주의로 선동하는데 국제 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도 현실을 감추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반인도 범죄는 체육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을 강제노동을 건설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군인들이 일을 했잖아요. 그게 국제노동기구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게 바로 강제노동이죠.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한국 가수와 태권도 선수 등으로 구성된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 가수들이 평양 무대에 오르는 건 13년 만입니다. 서울에서 함지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평양에서 열리는 남한예술단의 공연 제목은 봄이 온답니다. 다음 달 1일 동평양 대극장에서 첫 공연이 펼쳐지고 3일에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북한 예술단과 합동 공연이 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북단에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잘 알려진 가수 조용필과 이선희, 윤도현, 최진희를 비롯해 젊은 가수인 백지영과 정인, 서현, 알리, 레드벨벳 등이 나섭니다. 여기에 최근 강산해와 김광민 씨가 추가돼 무대를 꾸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술단 공연 외에 태권도 시범단 20명도 추가돼 북한을 방문하는 남한 측 인원만 190명에 이릅니다. 한국 언론들은 출연진들이 연습한 곡을 토대로 무대에 오를 곡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조용필 씨는 친구여와 꿈, 여행을 떠나요를 준비했으며 이선희 씨는 제이에게 등을, 백정 씨는 총 맞은 것처럼 등 자신의 히트곡을 부를 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을 준비하는 선발대는 김포공항을 출발한 전세기편으로 지난 29일 이미 평양에 도착했고 가수 윤상 씨를 단장으로 한 나머지 본진은 31일 또 다른 평양 직항 전세기에 탑승할 예정입니다. 한국 가수들이 평양에서 공연하는 건 이번이 13년 만입니다. 지난 2005년 조용필 씨가 평양에서 단독 콘서트를 열었던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3년에는 이선희 씨가 통일음악회 무대에 올랐고 윤도현 씨 등도 2002년 평양에서 공연했었습니다. 1999년에는 잭스키스와 핑클이라는 당시 10대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끄는 일명 아이돌 그룹도 북한에서 공연을 했었습니다. 핑클의 경우 북한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정색 옷을 입고 댄스 노래 대신 발라드 곡을 선곡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핑클의 멤버였던 성유리 씨는 최근 한국 K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무대를 북한 주민들이 낯설게 느꼈던 것 같다며 무대에서 보는 관객석의 반응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썰렁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습니다. 또 2003년 또 다른 아이돌 그룹인 베이비복스와 신화는 평양 무대에서 격한 춤을 동반한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도 객석의 반응이 한국에서처럼 뜨겁지 않았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예술단에 포함된 아이돌 그룹 레드벨벳의 공연에 북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레드벨벳은 빨간맛이란 노래를 부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이들의 율동과 노래 가사는 파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일부 주민들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대중음악, 즉 K-POP을 접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만큼 이번 공연은 과거와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함재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1부를 마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정부는 아프리카 남수단 내전의 재원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15개의 남수단 원유 관련 기관에 대한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 업체들의 수익은 남수단의 내전이 그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특정 미국산 관련 품목의 이전, 수출, 재수출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남수단은 세계에서 석유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입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수단은 전체 수출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양이 대부분이며 국내 총 생산의 60%에 이릅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5년 동안 끌어온 싸움과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한 내전이 종식될 수 있도록 압박이 강화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내전은 수단에서 독립한 지 18개월도 채 안 된 2013년 12월 살바키르 마야르디트 대통령과 리에크 마차르 부통령 간의 권력 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싸움이 계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가 붕괴됐습니다. 또 인권 유린과 기아, 영양실조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폭력 사태로 인해 고향을 떠나게 된 가운데 거의 20만 명 이상이 주변 국가들로 대피했습니다. 헤더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개 기관들은 수단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수단 정부와 부패한 관리들은 이런 수익을 이용해 무기를 구매하고 국가의 불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불법 무장 세력들을 지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노어트 대변인은 남수단 정부는 더 잘할 수 있다면서 남수단의 최대 공여국인 미국은 인도주의적 가치를 유지시키고 필수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남수단 정부는 그런 관대함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가장 필요한 남수단 국민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에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뷰이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중파 AM 1566kHz,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도 청취 가능한 뷰이 방송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www.voakorea.com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